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꿈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 있는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여기서 제 목회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희미하게 받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이렇게 쉽게 금방 응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질문도 하면서 부정도 하면서 3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2009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수련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주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부르심을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그 길의 시작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신학교 가기로 결심을 할 당시 저는 이제 이 영국에 있었는데 예, 영국에 당연히 있었겠죠. 예. 킹스턴 저 애니메이션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학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전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진로를 바꿔서 이제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생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길을 막아섰죠. 심하게 말다툼도 했습니다. 말다툼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당했죠. 이제 거기서 이제 거친 말을 이제 하면은 그냥 들었었죠.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기껏 돈 들여서 자식을 유학시켰는데 갑자기 다 그만두고 그 힘들다는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셨고 속이 이제 많이 상하셨던 거죠. 저는 이제 여기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께서 이제 제 결심을 이제 들으시고 자리를 펴고 누우셨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이제 과묵하고 표정이 없으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표정으로 더 말을 안 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제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겠죠.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호적에서 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사탄의 공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이제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이제 더 힘들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 그거 사탄의 특기잖아요. 예. 많이 당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제 그때 그걸 당하고 있었던 거죠. 너 그렇게까지 목회를 해야겠냐? 너 그러다가 호적에서 파여 임마. 너 동생이랑 의절해야 될 수도 있어. 너 목다 되면 믿음도 없는 걔가 너를 형으로 가족으로 인정해 줄 것 같아? 이제 이런 속삭임이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이제 우습죠. 이제 제 부모님, 제 동생이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게 저에게는 이제 실재하는 문제였어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거라는 걱정이 이제 저를 실제로 힘들게 했고 낙심하게 했죠. 그때 눈물 쏟으면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부르신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반가워야 했는데 불편했어요. 어떻게 인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집에서 한동안 죄인처럼 이제 지냈습니다.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제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도 시작하고 이제 집에서 생활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당시 가족들은 이제 저를 인정해주기보다는 이제 포기한 상태였죠. 이제 제 고집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이제 외갓집 친척들이 저를 이제 한 분씩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와 외삼촌이 저를 이제 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큰 삼촌이 저를 굉장히 진지하게 설득을 하셨었는데 저에게 막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 그 꼭 해야겠냐? 그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아냐? 너희 엄마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심란한지 모르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외삼촌께도. 제가 이제 그분의 누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외삼촌은 이제 저보다는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촌수로 따져도 조카보다는 자매가 더 가까우니까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졌습니다. 이건 저 같은 목사들이라면 이제 당연히 밟아야 하는 인생의 수순 같습니다. 저처럼 믿음 생활을 아예 안 하다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나 믿음 생활을 했는데 잠깐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목사가 된 사람들은 꼭 이 시련을 겪더라고요. 친구들과의 불화라는 시련이죠. 그때가 이제 저에게 나름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그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가족들부터 친척들, 친구들까지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았어요. 고립감, 외로움을 느꼈죠.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도 들었고요. 저 때문에 이제 딸은 제가 이제 남들에게 피해 주는 걸 굉장히 사실 좀 안 좋아합니다.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 때문에 이제 가족들, 친구들,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고통받는 게 싫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상처를 받았죠,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도 저에게 상처를 받고 있었고요. 이제 모두에게 그때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혹시 당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예, 아마 전혀 아닐 겁니다. 예, 아마 제 표정은 좀 읽으시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전혀 아닙니다. 예. 이제 그때 저를 이제 힘들게 했던 문제들은 없어졌습니다. 저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당시 이제 받았던 상처도 이제 다 치유 받았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상처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당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일시적으로 겪었던 그 어려움보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힘들었던 기간은 길지 않았어요.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묵묵히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좋은 교회를 만나 정착하게 하셨고요. 그 교회를 통해 여러 사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사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교사역이 끝나고 바로 이제 교회에 복귀하니까 이제 전도사로 부임이 됐고 이제 교회에서 설립한 그 기독학교 교사로도 일할 수 있었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굉장히 전폭적으로 저를 이제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 지원을 받아서 신학교도 잘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 찬양팀으로 같이 사역했던 이제 좋은 자매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희 자녀들도 보게 되었죠. 가족들과의 관계도 이제 다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께서는 신앙을 통해 좋은 가정을 이루고 목사가 돼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자식의 모습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축복도 해주시고요. 이전에 저 때문에 힘드셨을 때 그때는 이제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를 대하시는 걸 보면. 아직 제 동생은 아직도 무신론자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 친구조차도 저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저를 많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사역실을 옮기거나 할 때면은 이제 혹시 필요한 거 없는지, 자기가 도울 거 없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한때 저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들은 이제 저에게 이제 잊혀진 것처럼 되었습니다. 당시의 사건들이 제 머릿속 저장고에서 지워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15년 전의 일인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억하려고 하니까 다 기억은 나더라고요. 그것도 꽤 상세하게요.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더 이상 저에게 고통을 주지 못하고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잊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 이 망각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의 주인공인 요셉도 그 중에 하나죠. 요셉 하면 사람들이 꿈꾸는 자로 많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고 그 능력으로 당시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를 지낸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주 소개가 되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요셉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지고 덜 언급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요셉이. 이제 가끔 교회에서 어떤 부모님들이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무슨 험한 일을 겪었는지 모르시지는 않을 텐데, 예.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요셉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형이 10명이 있었어요. 누나도 한 명 있었고요. 엄청 대가족이죠. 사실 이 가정의 배경에는 시청률에 눈이 멀어 막장 스토리를 써대는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들도 꽤 영감을 받을 만한 충격적인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간략하게 요약만 하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 사랑에 빠지죠. 외삼촌은 이제 주기로 해요. 자기 조카에게 딸 라헬을 주기로 합니다. 라헬을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큰딸인 레아를 먼저 야곱과 결혼을 시켜요. 딸 둘을 아내로 이제 줬다는 핑계로 이제 조카에게, 야곱에게 일을 더 오래 시킬 심산이었죠. 자매가 한 남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자매가 서로 극심하게 질투를 했어요. 제 주변을 관찰해보니까 이게 자매끼리 서로 질투하는 것이 참 무섭더라고요. 언니 레아는 남편이 자기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 질투했습니다. 라헬이 굉장히 예뻤대요. 일단 그 질투가 먼저 시작이 됐었겠죠. 동생도 언니를 질투했어요. 자식이 없었거든요, 라헬에게.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도. 근데 남편에게, 레아는 남편에게 아들을 넷이나 낳아줬으니까 이제 그 언니를 질투했죠. 라헬은 이제 어떻게든 아들을 갖기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여종 빌하를 자기 남편과 잠자리를 갖게 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자 이제 레아도 아들을 더 낳기 위해서 자기 여종을 남편한테 줘요. 그렇게 해서 또 아들 둘을 더 낳습니다. 아무리 아들을 낳기 위해서라지만 어떻게 자기 남편이 다른 여인과 잠자리를 갖도록 허락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여인들에게는 부부 관계의 이제 사랑, 신이 이런 것보다 아들을 낳음으로써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했던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지역과 시대 문화를 감안하더라도 이 가정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죠. 지금 집에 제정신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매 둘이서 가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남편에 대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발악하는 이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이 세대의 갈등과 질투는 다음 세대에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드디어 라헬에게 아들을 주시거든요. 요셉과 베냐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상고로 그만 죽고 말아요.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첫째 아들인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놓고 편애를 합니다. 요셉에게만 특별히 색동옷을 지어 입히고 평소에도 그 사랑이 잘 나타났죠. 당연히 10명의 형들은 그런 요셉을 질투했겠죠. 요셉은 또 고자질을 잘했다고 합니다. 형들 잘못한 거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죠. 요셉의 그런 행동은 형들의 증오를 더 자극했어요. 사람이 공공의적인 일이 나타나면은 잘 뭉치게 되죠. 그래서 작당을 하고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동생 요셉을 외국에 팔아버립니다. 너무하죠. 그런데 원래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이 싫었나 봐요. 쌓인 게 많았겠죠. 요셉은 이제 그 뒤로 고생길이 열립니다. 외국에 팔린다는 것은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노예의 삶이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주인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이었죠. 이제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죄수가 되었죠.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누명까지 쓰고 죄수가 되었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자기 삶이 비참하게 생각되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죠. 창세기라는 책 전체를 보면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요셉에게 표를 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다른 식구들과 비교를 해도 제일 정상인 것 같고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딱히 뭘 잘못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회생활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자기 미워하는 게 뻔한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한다고 혼자 가서 봉변을 당한 거 보면은 눈치가 좀 없는 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품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노예 생활을 할 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뿌리쳤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단호하게 그 유혹을 끊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요셉의 어려운 형편은 나아지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데 자꾸 상황이 어려워지기만 하면 믿음을 끝까지 붙들기가 어려워지죠. 아무래도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일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 것이고 나를 정말 지키고 계시는지 나를 보고 계시는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는 계시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지 존재에 대한 의문도 갖게 되죠. 요셉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당시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 요셉의 심리가 정확하게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그 전반적인 그 전체적인 성품이 어땠는지는 알 수 있어요.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과 그 좋은 성품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도 성실하게 생활을 합니다. 지금 교도소처럼 그 당시 죄수들도 수감 생활 중에 노동을 했어요. 요셉은 또 그 일을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정받아서 죄수 중에 특별한 권위를 얻게 됩니다. 죄수 중에도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시중 드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추천을 받아서 이 왕 앞에 서게 되죠. 그 왕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보여줌으로써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라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막강한 권력과 엄청난 재물을 얻었죠. 나라의 중직자의 딸과 결혼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혼을 통해서 얻은 첫 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셉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어요. 므낫세,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뭘 잊었다는 말일까요? 지금까지 고생한 거 잊었다는 거죠.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와서 고생한 것,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고생한 것 다 잊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잊었다는 것은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졌다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한 고생은 그렇게 쉽게 잊을 만큼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식량 사러 애굽에 온 형들에게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스파이 취급하면서 엄하게 대한 것을 생각하면 요셉은 절대 형들의 잘못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사랑 좀 더 받았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다시 가정에 돌아올 수 없도록 외국인에게 팔아버린 그 형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외국 땅에서 당했던 숱한 억울한 일들, 그 고생들, 절대 쉽게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쉽게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총리가 되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고생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된 거예요. 잊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지난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과 같아요. 복을 통해서 과거의 고난을 잊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험악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다 지켜보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의 그 믿음에 맞는 보상을 해주십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고생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죠. 본문의 요셉처럼 이유 없이 미움받을 수도 있고 잘못한 거 없는데 누명 쓰고 비난받고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면 그 시간을 묵묵히 신실하고 성실하게 잘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갚아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험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키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도 므낫세의 시간, 지난 고난을 잊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지킨 믿음에 맞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난 지금 별로 안 힘든데, 나 지금 별로 고생 안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분도 계시겠죠. 전반적으로 평안한 분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평생 어려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어려운 시기는 옵니다. 예, 뭐 꼭 저주를 하는 것 같은데 현실이라는 거죠. 아, 평생 평안히 사시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어느 쪽이든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그 시기를 잘 이겨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지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산다면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전까지 고생했던 것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습니다. 아멘.